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의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오늘 아침 폭발이 일어나 18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화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서 지하철 지붕까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흰색 플라스틱 통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수제 폭탄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하와이 시각으로 14일 오전 11시 57분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해 추적했다며 초기 분석 결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이 미사일이 평양 순환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날아가 일본 북부 상공을 지나 일본 동쪽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여 km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7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계속된 도발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 지도부가 추가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기간 중 한반도 상황에 대한 회의를 관계국들과 따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번 발사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무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국적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전투원이 시리아에서 체포돼 미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국인이 시리아 민주군에 투항한 뒤 지난 12일 미군에 인도됐다며 적국 전투원으로 간주돼 현재 국방부가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인의 신원이나 투항 동기 등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지금까지 4만 명의 외국인이 이라크와 시리아로 가서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200여 명의 미국인이 시리아에서 IS 가담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적대 행동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 기업 4곳과 개인 7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제재 대상은 기술회사 한 곳과 항공운송회사 두 곳, 정보통신회사 한 곳으로 특히 정보통신회사의 경우 미국의 대형 은행들과 증권거래소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란의 도발적 행동에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 시리아 내 유혈 사태 조장, 사이버 공격을 통한 미국 금융계 교란 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8,000여 개 기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단속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염 퇴치를 금융위기 관리, 빈곤 퇴치와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환경부와 공산당 반부패위원회 소속 조사관 5,600명이 전국에 파견돼 지방관리들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음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 인류학자는 이 무엇을 먹느냐는 인류의 삶과 문화 또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식문화와 식습관이 점점 사라져가고 획일화된 재료와 또 획일화된 조리 방법의 음식들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식재료나 조리법 대신에 즉석 요리와 정크푸드라고 불리는 간단 요리들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과 견과류 등의 섭취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냉동고기 소비와 소금기 많은 음식, 고혈압과 고혈당을 일으키는 음식들의 섭취는 크게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전 세계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이 나쁜 식생활 때문에 숨졌고 조사 이래 처음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넘어섰다고 국제질병연구팀이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4% 증가한 반면에 안 좋은 식습관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29%가 늘어났는데요. 건강과 함께 다양한 식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7도, 신의주 역시 16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27도, 함흥 15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4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앤 머레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just fall in love again. 나는 또다시 사랑에 빠졌죠.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Dreaming, I must be dreaming. Or am I really lying here with you? Baby,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though I'm wide awake, I know my dream is coming true. And oh, I just fall in love again. Just Jus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출근 시간에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예, 노선 일부가 폐쇄됐고요. 경찰은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웃 유럽 국가들 가까운 곳에서 냉전 시대 이후에 최대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어서 사드 배치 이후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 내 영업점들을 매각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군요.
네, 영국 런던에서 오늘 출근 시간 지하철 승객들을 노린 폭발물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런던 경찰국은 초동 수사 직후에 테러로 이 사건을 규정했는데요. 영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발생한 테러 사건입니다.
예, 자,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 이 사건 경위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0분께 한창 출근길 시민들이 몰릴 시간이었는데요. 이 런던 남서부에 있는 파슨스 그릴 지하철역에서 이 객차 안에 있던 폭발물이 터져서 시민 18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요. 이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출근 승객이 몰린 객차에서 폭발물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크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나 크게 다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있던 지하철 승객들은 사건 직후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역을 폐쇄하고 일부 지하철 노선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누가 어떤 폭발물을 터뜨린 겁니까?
누군가 이 플라스틱 통 안에 사제 폭탄을 넣어서 이 비닐 가방에 담은 뒤에 객차 한켠에 놔둔 것으로 런던 경찰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만 터지고 완전히 폭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터졌으면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범인이 누군지 또 테러의 배후는 어떤 조직인지는 당국이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건 직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메시지를 발표했다고요?
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파슨스 그린에서 부상당한 시민들 그리고 이번 테러에 다시 한번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응한 응급구조대원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테러를 이용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히고 이 런던 시민들에게 차분한 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예. 자, 이번 테러가 올해 들어서 영국에서 발생한 이 네 번째 테러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 3월에 런던 의사당 인근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차량을 돌진한 뒤에 흉기를 휘두른 공격으로 범인을 포함해서 6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북서부 도시 맨체스터에서 인기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공연을 마친 직후에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서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6월에는 런던 브릿지와 인근의 버러마켓에서 차량과 흉기 테러가 발생해서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맨체스터 공연장 사건 이후에 테러 경계 수준을 가장 높은 위기로 격상시켰지만 현재는 심각 단계로 낮춘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실시하는 연합군사훈련인 자파드 2017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서쪽에 접한 작은 나라인데요. 발트해와 흑해 주변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와 러시아 서부 6개 지점에서 6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전투기 70여 대와 탱크 250 50기, 또 포 200문, 해군 함정 10대 등이 동원됐다고 러시아 측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규모는 냉전 시대 이후 최대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훈련 현장에서 참관하고 지휘관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훈련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이 벨라루스와 접한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또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나토 측은 이 훈련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토 측은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 미사일도 이번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자파드 훈련의 진정한 목적을 추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 훈련이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번 훈련 과정의 일체적인 정보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측은 훈련 장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벨라루스 영토 내부라고만 설명하고 어느 지점인지 특정하지 않은 이 훈련 장면을 외신에 소개했을 뿐입니다. 또한 서방 측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수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훈련 참가 병력 여기 공개 숫자보다 많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훈련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 훌쩍 넘기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당초 러시아 측은 12,700명이 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러시아가 훈련 참가 인원을 약 8분의 1로 축소해서 발표한 겁니다.
예. 자,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는 것이 이 국가 간 합동 훈련에서 흔한 일인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군이 각 나라와 진행하는 합동 군사 훈련 중에 병력 수가 많은 걸 예로 들면요.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진행하는 을지 포커스 훈련이 있는데요. 올해 을지 포커스에는 미군 17,500명과 한국군 5만 명, 합쳐서 7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참가했습니다. 또 미군과 필리핀군의 합동 훈련은 많아도 5만 명이 넘는 일이 드문데요. 몇천 명 수준에서 훈련이 진행될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또 병력 수도 줄여서 발표하는 이 불투명성 때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서방 측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 벨라루스와 연계해서 주변의 유럽 국가들을 위협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려하는 중인데요. 실제로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 군대가 이 가상의 적국 베이슈노리아와 루베니아, 베스바리아를 설정해서 공격하는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중화기 실사격과 육해공 연합작전까지 포함한 워게임 형식으로 양측이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번 훈련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예,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연일 이번 훈련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무력을 동원한 러시아의 영토 일부인 크림반도를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당시에도 러시아가 군사행동에 돌입하기 직전에 이번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2014년에도 대외적으로는 이 훈련이라고 발표해놓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해서 강제 병합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는 지난 2008년에 이 조지아 침공 때도 이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위장해서 실제 침공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이 러시아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이 벨라루스 현지의 병력을 영구하게 주둔시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웃 나라들의 우려에 대해서 러시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훈련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나 실시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훈련이고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과정이 실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훈련을 발판으로 인접국가를 침공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고 러시아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 일정은 순전히 방어 방어적 본성을 가진 훈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오히려 지역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은 나토 측이라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훈련에 대해 서방 측이 병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롯데마트가 결국에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긴장 속에서 결국 한국의 롯데마트가 이 중국에 있는 매장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최근 매각 주관사로 이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예, 중국의 롯데마트가 99개고요. 이보다 작은 규모의 롯데슈퍼가 13개가 있습니다. 총 112개의 매장을 롯데가 운영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74개 마트는 상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등 안전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서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고요. 또 다른 13개 매장은 어려운 영업 조건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매장들도 이 우호적이지 않은 현지 분위기 때문에 이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롯데마트의 모기업인 이 롯데그룹,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해서 부지를 제공했던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재벌 순위 5위의 대기업인 롯데그룹은 지난해 이 사드 배치를 위해서 이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골프장 땅을 제공했는데요.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과 안전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영업 중단까지 명령했었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 때문에 롯데가 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받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중국 정부는 보복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법규와 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였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인데요.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상영 중단이라든가 한국행 여행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이 정부 방침이 아니라 이 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이제 완전 철수하기로 한 겁니까?
예,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롯데 측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내의 모든 매장을 다 매각할지 아니면 일부만 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최대한 많은 매장을 매각하겠다는 게 롯데 측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롯데 측은 중국 내 매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버텨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이달 초에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한중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롯데 측 설명입니다. 롯데그룹은 그러나 마트를 제외한 중국에 진출한 다른 산업 분야의 철수나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온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13일 회동을 두고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불법 체류 청년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몇몇 대학이 이 불법 체류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으로 1억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신용정보업체 에키펙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발사한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오늘 임무를 마쳤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모임을 했는데요. 그 관련 소식이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13일 밤 모임이 끝나고 이 결과를 두고 어제 말이 많았는데요. 이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동시에 국경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하지만 이 국경 강화 협의에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불법 체류 청소년들 문제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폐지한 다카와 관련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부모를 따라 아주 어릴 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추방하는 걸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제도였습니다.
예, 이 다카 폐지는 보수파를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선거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모두 추방해야 했는데요. 근데 어제 상황이 변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추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신의 공약에 반하는 것인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역시 뭐 보수파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강경 보수파인 스티브 킹 공화당 하원의원은 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모두 날려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악관 고문으로 있다가 최근에 해고됐던 이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구구 매체죠. 브레이브 바튼 뉴스는 이 엠네스티 단이란 이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기사를 싣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이 엠네스티 단이라면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주려는 수장이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파들이 심기를 건드린 게 이 다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또 장벽 건설 문제도 있습니다.
예,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커다란 높다란 장벽을 쌓아야 한다. 이게 보수 진영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 사항에서 이 장벽 건설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말이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보수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보수 농객이죠. 앤 쿨터 씨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국경 장벽이 없으면 자신은 대통령으로 이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을 선호한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예. 자, 공화당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회동 결과를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 그 회동에서 사실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소외된 셈인데 이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And it was a discussion, not an agreement or negotiation. Let me say a couple of things. And I'll say the same thing I've been saying for weeks.
네, 13일 회동에서 이 다카를 포함해 현안들을 논의한 것이지 합의가 나오거나 본격적으로 협상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라이언 의장이 그러면서 다카 문제는 국경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반드시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도 짧은 성명을 냈는데요. 이 관련 현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상황을 살펴보면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 국경 강화 방안에 합의를 하면 불법 체류 청소년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생긴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학가에서 지금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학교에 다니는 불법 체류 청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다카 프로그램 덕에 그동안 추방을 면했던 대학생들이 꽤 있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이 다카의 수혜 대상이 대략 8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35만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이 중에 대다수가 역시 대학생입니다. 아주 명문 학교죠. 하버드 대학교는 이 해당 학생들을 돕는 긴급 상담 전화를 개설했고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행정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인데요. 이 학교에는 학교에 이민 단속요원이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킹이라 그러면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그 전산망에 들어있는 정보를 훔치거나 전산망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의 신용, 개인 신용정보 업체죠. 이 에키팩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1억 4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데다가 이 업체 측의 사후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연방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가 이 다음 달 열릴 청문회 에키팩스의 최고 경영자를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자, 연방 차원에서 조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 40개 주의 이 법무장관들이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머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에키팩스를 겨냥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리 법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이 사상 최대의 정보 유출 사건이자 이 주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주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 관련 소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 역시 소송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슈나이더맨 장관은 이 개인 신용정보업체의 경우 은행이나 병원처럼 이 소비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 철저한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업계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키팩스가 실제로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은 몇 달 전의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킹 당한 사실이 드러난 게 지난 7월이었는데 하지만 이게 공개가 된 게 지난주입니다. 이 해커들이 생년월일이나 이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에키팩스 사 측에서는 지금 독립적인 이 사이버 보안업체를 고용해서 이 해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 에키팩스의 사후 처리가 논란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회사 고위 임원 3명이요. 이 해킹 사실이 밝혀진 지 며칠 만에 회사 주식 약 200만 달러치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에키팩스 측은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매각할 때 해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7명이 이번 정보 유출이 내부자 소행인지 밝히기 위해서 연방무역위원회죠, FTC라고 하는데 이곳과 법무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예, 연방무역위원회가 이미 조사에 들어갔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14일에 이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보통 FTC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이 피터 캐플런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내고 이 대중의 높은 관심과 앞으로 가져올 파장 등을 고려해서 에키팩스의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예. 자, 이런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 대형 유통업체죠, 미국의 타겟의 고객 4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5년에는 이 건강보험업체죠, 앤썸에서 고객 8천만 명의 정보가 흘러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 미국 정부 정보상망이 해킹을 받아서 이 전형직 공무원 그리고 가족 약 2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요. 또 동시에 530만 명의 지문 정보도 함께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탐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Spacecraft has just crossed 10 degrees north latitude, altitude 1,000 miles.
Call loss of signal at 115546 for the S-band, so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spacecraft.
네, 카시니호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15일 오전 7시 58분경에 교신이 완전하게 끊겼는데요. 이 토성 대기권에 들어간 카시니호가 불타 없어짐으로써 이 모든 임무를 마무리하고 사라졌습니다.
예, 이 카시니호가 지구에서 발사된 게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년 전이죠, 거의. 지난 1997년 10월 15일에 발사됐습니다. 이 카시니가 혼자 토성으로 간 건 아니고요. 이 호이겐스라는 탐사선을 싣고 갔습니다. 이 카시니가 호이겐스를 싣고 무려 7년을 날아서 토성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자, 7년 만에 토성 궤도에 도착해서 무려 13년간 이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 토성에 도착한 뒤에 이 호이깅스가 카시니에서 분리돼서 이 위성인 타이탄에서 탐사 작업을 수행했고요. 이 모함인 카시니오는 토성 궤도를 계속 돌면서 수집한 정보들을 지구에 보냈습니다. 이 지구의 위성이죠. 이 달을 제외하고 인류가 만든 우주선이 이 다른 행성의 위성에 착륙하는 것은 이 카시니에서 분리된 호이긴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카시니 이전에도 탐사선이 토성을 조사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이 미국이 보낸 탐사선이었죠. 파이오니어호하고 보이저호가 있었는데요. 이 두 탐사선이 각각 1979년 그리고 1980년에 이 토성을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예. 자, 이 카시니호의 토성 탐사 임무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수행된 이 행성 탐사 임무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카시니는 처음으로 토성을 공전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토성 고리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위성인 타이탄에는 액화메탄 바다, 그리고 다른 위성인 엔켈라두스에는 열수구가 존재한 것도 발견했죠. 이 카시니는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과학 자료들을 남긴 셈인데요. 이 토성을 약 300차례나 공전한 카시니가 보내든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논문이 무려 4천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72회 유엔 총회가 지난 화요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며 핵무기 확산과 지구 온난화 등을 세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8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유엔 개혁을 촉구하는 정상회담을 주재하고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국제연합 유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의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인 2차 세계대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즉 유엔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4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 영국, 중국, 구소련 등 50개 국가들은 유엔 헌장을 작성하고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유엔이 창설될 당시만 해도 회원국들은 과연 전 세계 나라들이 연합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나서서 회원국들을 설득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아래 서로의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제협력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193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유엔의 조직.
유엔은 여러 조직과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엔의 주요 조직으로는 6개의 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유엔 총회는 중추 심의 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경제사회이사회와 신탁통치이사회, 또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또 각 조직 아래 산하기관인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또 독립기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나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은 유엔 총회 산하기구로 이런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숫자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유엔의 중추 노릇을 하는 총회.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는 유엔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서 통상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9월 12일에 개막하고 19일부터 25일까지는 전체 회원국 정상과 수석대표가 참가하는 일반 토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데요.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for coming. This is the first time I'm addressing you as a president of the 72nd General Assembly and I hope there will be many more.
올해 열리는 제72차 총회에서 새 의장을 맡게 된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의 총회 개막 인사말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총회는 의장단 주도 아래 유엔의 기타 다른 조직의 운영과 예산을 결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는 일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에 규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가맹국과 유엔 안보리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아무래도 유엔 설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임무인데요. 언뜻 이 임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할과 비슷한데요. 실제적으로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리와 달리 총회는 군사 행동 등을 권고할 수 없고 결의도 회원국을 구속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총회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일반 토의 기간에 각국 정상의 연설과 회담 등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대응 방안도 면밀히 논의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 토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부 수반이 참석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수석 대표들도 참석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 문제 등을 거론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22일 기조연설을 신청한 걸로 알려져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유엔 총회 결의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중에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 꼽힙니다. 이 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인데요. 세계에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선언으로 지금껏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유엔 총회에서 꾸준히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데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탈북자 강제 송환과 처벌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가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핵심기구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엔의 핵심기관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 나라씩 선출됩니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수립 등에 집중된 권한을 갖는데요. 5개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들은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성립될 수 없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친 권한이 상임이사국에 집중돼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총회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법적 구속력 여부에 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분쟁 조정에 있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먼저 권고 조치를 하는데요. 권고가 효력이 없을 경우 경제적,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조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크게 결의, 의장 성명, 언론 성명으로 나뉩니다. 먼저 결의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에 반대가 없고 15개 전체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됩니다. 이 결의가 채택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반드시 해당 결의를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총 13차례의 대북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의장 성명은 결의보다 한 단계 낮은 형태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전체 이사국들의 과반수가 동의해도 채택이 가능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성명은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 조치인데요. 언론을 대상으로 성명서 형태가 아닌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과거 북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시에 기존 대북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긴급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과제.
유엔은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유엔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은 1945년 창설 당시 지정된 나라들로 70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새롭게 취임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유엔의 주요 기구들 사이의 권한과 업무 중복을 줄이고 좀 더 현장 중심적인 운영 방식을 추구하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연합 유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You know, about 80% of employed Americans work on weekdays, either full or part-time, and the average workday is about 8 hours, Monday through Friday. So people do look forward to the weekend to relax and chill out. 늘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주말만큼은 긴장을 풀고 한 주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친구 마이크도 이번 주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chill out, chill ou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a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you know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Thank
weekend,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next week.
See ya. 제가 마이크에게 이번 주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My roommate and I are going to a local spa. 찜질방에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Chill, C-H-I-L-L, out, O-U-T, chill out 인데요. Chill out은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는 뜻입니다. To chill out means to relax. 네, chill은 명사로 오한, 한기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just chill at home 또는 let's just chill out at home 하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자는 뜻이 됩니다. chill out,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it's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the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you know,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Thank
weekend.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All
next
right,
week.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all right? 그들은 가끔 만나서 영화를 보며 편히 쉽니다. 그렇죠? They sometimes meet up to chill out and watch a movie. They sometimes meet up to chill out and watch a movie.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Chill ou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브랜디가 부른 Missing You, 당신을 그리워하다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ough I'm missing you, although I miss I'll find a way to get through. I'll find a way living without you. 'Cause you were my sister, my strength, and my pride. Only God may know why. Still, I will get by. So fast. How could it be that our sweet memories would be all that we have planned? Now that you're gone, every day I go on, but life's just not the same. Thank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5년 9월 15일 오늘 독일의 나치스 전당대회에서 역사상 최고의 악법으로 꼽히는 뉘른베르크법이 공포됐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고안된 이 뉘른베르크법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독일 국적을 박탈한다. 그리고 유대인과 독일인은 결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뉘른베르크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박탈당했고 상업활동도 금지됐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독일인과 관계를 가질 경우 이는 독일 혈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뉘른베르크법은 후에 독일 나치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오늘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습니다. 3개월 전 북한 공산군은 남북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의 기습 공격을 단행했고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의 원조를 감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병대를 포함한 국제연합군이 한국에 투입됐고 1950년 오늘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 해병은 월미도에 상륙, 북한 공산군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고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월미도를 점령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군은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해 인천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작전 개시 1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6일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서울 수복뿐 아니라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해 6.25 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